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황제들이나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읽어보게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따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마라.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드러나죠. 경솔하고 무모한 계획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인 5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그들은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입니다. 좀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항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오늘 그 14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그냥 어느 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항에서, 그 무리의 대항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면 좀그 열두 제자가 좀 다르죠.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배신했고, 열 사람은 달아났고, 그리고 아직 한 사람이 약간 불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달아나기는 달아났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쫓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도망간 베드로. 그러나 잡혀간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몰래 쫓아온 베드로.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 같은 제사장의 안마당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예외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마가복음을 마쳐가면서 마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하려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모였다고 그러죠. 이들이 모인 의회,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식민지 가운데 각 식민지마다 그 식민지의 형편에 맞게 어떤 그 자치기구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치기구를 주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된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그해 대제사장 한 명과 다른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모였던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모임에서 보기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기에 예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아니지만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공회원들에게,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이 보기에는 이 예수에게 어떤 종교적인 처벌을, 유대교 기준에 있어서 종교적인 처벌은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시킬 권한은 산헤드린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은 사형의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예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서 사형에 처하고자 15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역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공회로, 산헤드린으로 모였지만 또 한 가지 여기에 절차적인 부당함이 있었는데, 원래 이 산헤드린은 낮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언제 모입니까? 밤에 모이고 있죠. 이것도 절차적으로 밤에 모여서는 그 당시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절차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미 자신들 내부에서는 사형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서 빌드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빌라도 앞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55절, 5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지만 고소할 증거도 찾지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고소로 충분치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소들 중에 하나가, 그런데 부적절한 고소들 중에 하나가 58절입니다. 58절에 보면은 더러는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수님이 자기가 허물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실 따름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도 알았습니다. 증언으로서, 고소하는 증언으로서 불충분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물고 그냥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62절에 보니까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입을 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죠. 뭐냐하면은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옳음을 입증해서 살아나고자 하는 것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바로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겠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그 61절, 62절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바로 그다. 나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바로 인자다. 나는 구름을 타고 오는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든 이미 아주 큰 소용돌이를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이죠. 이미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목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범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좀 공명심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쭐해서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그리스도라 주장하시고 이제 곧 이어지는 15장, 16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과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레짐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체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방식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서 인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자가 바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심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의 심판, 미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의 심판을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에서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심판에서도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심판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살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주장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기독교가 바로 베드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로 듣고 보는, 지금 지난 2, 3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힘과 두려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처럼 힘에는 힘으로 맞서면서 폭력을 조장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베드로처럼 두려움만 남는 거죠. 도망갑니다. 예. 그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폭력과 두려움, 힘과 두려움이 교차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힘과 두려움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변함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로마의 백부장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백부장을 데리고 나오는 것일까요? 소위 그 당시로 따지면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쫄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투를 거치고 나서 그 사병 출신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의 베테랑이죠. 네.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피와 수많은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너무나 피 튀기고 잔인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그것은 베드로의 방향,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고백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해야 하고, 그 진지한 고백의 혹은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어야 하죠.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바로 그 이요 라고 고백하신 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로 피튀기는 전쟁터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처럼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길이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